이제 호세아서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오래됐죠. 벌써 시작한 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 가정의 파탄과 또 슬픔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4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독한 타락, 방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식들을 키워보는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11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숙한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을 좀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딱 집어내야 될 그 과거형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장이 또는 글자가 의미가 살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근데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사랑하여라는 말은 사랑하였고 그 뜻이에요.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불러냈죠.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에브라임에게는 걸음을 어렵게요.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어떻게 했죠? 안았고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을 구멍을 받으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아멘. 사랑하였고 불러내었고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에 안았다. 그리고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사랑했고 불러냈고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고 이끌었다. 이건 전부 종합해 보면 언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상을 시키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역사의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신채호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도 가보면 그 입구에 커다랗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또는 역사 의식은 상당히 객관성도 떨어지고 기승도 되질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100년도 훨씬 안 된 입장인데 초등학생들에게 이번에 다가오는 6.25에 대해서 기자들이 설문을 했죠. 그랬더니 엄청난 퍼센트지의 초등학생들이 6.25를 북침으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을 침공한 쪽으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물론 북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북쪽, 남쪽 그리고 일본이라는 이 미묘한 역사의 갈등 속에서 각 나라는 상당히 객관성을 보장한 역사기술보다는 주관적 역사기술을 통해서 자기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역사를 어떻게 냉정하게 남기고 기록하고 평가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품이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독일을 우리가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죠. 독일은 지금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통일 이후에 그 나치 세력이 저질렀던 그 과오 역사에 대해서 영원히 보상할 마음으로 계속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고 통합 독일이 통일되던 날 독일 전체에는 합창이라는 음악이 흘렀죠. 전원이라는 교향곡이 흘렀고 그것은 장차 통일 독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정치와 국민의 행복을 이어가겠다 하는 좋은 그 상징적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참 부럽죠. 사실 우리 민족도 파란 많은 5천년 역사 속에 남쪽 북쪽이 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주적인 나라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민족이죠. 이래저래 열강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다르거든요. 북쪽은 좋은 노동력이 있고 또 남쪽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본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족의 미래를 건강하게 생각한다면 이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땅이 통일만 되면 정말 이 동북아에서 무서울 게 없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그렇게 열강들은 썩 바라질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그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민족은 민족주의에 갇혀서도 안 되고 한국이 비록 갈라진 땅덩어리지만은 전 세계를 주신 은혜대로 먹여 살리겠다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성경적 가치로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 민족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썩 그렇게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우리나라 자체도 상당히 객관성을 잃은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뭘 자꾸 회상시키죠? 역사를 기억해 만듭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느냐? 정확하게 과거, 오늘 서 있는 위치, 그리고 가야 될 미래의 방향. 이것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확인시킵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역사의식의 회복을 굉장한 중요한 회복의 시작으로 기초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오늘 그 얘기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들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이끌으셨는가를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우선 다시 보십시다. 과거형 동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는데 10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십시다. 거기 오늘 이 내용에 걸맞는 교훈 하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수요일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죠? 1절서부터 저하고 쭉 한번 교독을 좀 할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쭉 광야에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넘어졌고 얼마나 죽었고 쭉 내용이 나오다가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사도 바울이 다시 재론합니까? 광야의 역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떤 실패와 어떤 죄악 속에 넘어졌는가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오늘 너희들이 그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에 빠진 너희들을 깨우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술하고 있다. 12절을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묵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했다고요? 허락한 법이 없다고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기술이에요. 그들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사랑했고 불러내었고 가르쳤고 내 팔에 안았고 그들을 이끌었다. 이게 광야 노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걸음마를 시작해서 그들을 눈뜨게 하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이끌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를수록 그들은 바람난 여자처럼 점점 그들에게 달려가고 멀리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기시키고 있죠? 과거의 뼈저린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은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전 과정을 누가 인도했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느냐? 자, 이 역사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성경 곳곳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이끌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함께 갈 것이다. 이 회복을 사실상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민족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우습게 하는 민족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특별히 역사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학자들이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갈 것도 없이 뭐 일본 따질 것도 없이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제가 분통 터지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발전 과정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큰 정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독립운동의 그 멤버들부터 쭉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거의 밑바닥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숨은 공로가 굉장히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어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공로나 그것을 일부러 무슨 티를 내자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기술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기독교가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그냥 사실 진술만 차원에서 할 뿐이지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가 무슨 객관적인 평가는 둘째치고 인색을 넘어서 너무 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의 모든 역사는 불교를 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거의 불교가 밑바닥에 깔린 역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현대사를 통해서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컸던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지금 피택된 분들 16분 이제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받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맥주절을 지킵니까? 그 맥주 헌금을 한대요. 그런데 맥주절은 지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온 세계에 민들레꽃이 마냥 흩어져서 바람에 불려다니며 초계와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수천 년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무서운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이거를 모든 후손들에게 주입시키고 교육시켜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주이시들이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랍계 유학생들은 한 명도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명이면 10명 다 들어간대요. 무슨 차일까요? 역사의식 차이입니다. 그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은 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3.1교회니만큼 또 우리 교회 출발이 그런 역사의 근현대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1세대들이 이루었던 그 과거의 족적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오늘날 왜 이 모양이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거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젊은 사람이 그런 불만조차 없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또 한 측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또 할아버지 세대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니에요. 최선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이 역할은 그 아버지 세대들의 영어도 몰랐고 책도 없었고 했던 그런 시대들의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낸 역사입니다. 그 집꼬라지가 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 몫입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앞서간 1세대를 절대 욕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실수도 했고 잘못한 거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구토나는 열매를 토해내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할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책임자로 일어서야 돼요. 민족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한국 교회 앞에. 그걸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액자를 걸고 아름다운 벽지를 바르고 사진을 걸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를 꾸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계승 안 돼서도 안 되고 역사가 단절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론한 문제가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불러냈고 어떻게 내 팔로 안았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이끌고 왔는가를 역사를 기억해 만드는 거예요.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아요. 60년. 불과 백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6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60년의 역사의 장단점을 잘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60년이 되는 내년이면 우리는 새로운 지난 60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그림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아멘.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비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원군 시절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편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머지않아 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때 제일 무서운 정책이 오늘날 대학을 문 닫는 서당 철폐 정책이었어요. 우리도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이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대학생들이. 군부가 학교를 통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했죠. 서당 철폐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심을 보고받았어요. 서생들이 가만히 있더냐. 조정의 관리들이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가만히 있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머지않아 우리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원군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일제의 손아귀에 먹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 젊은 사람이 갖는 특권은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세요. 너무 오늘날 비판이 사라졌어요. 정부 정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사라지고 그저 자기 보신 그 내 개인의 미래 여기에만 너무 젊은이들이 몰두하는 모습이 썩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최근에 뭐 이제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가 나오고 하던데 그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서슬퍼런 좀 날선 시각을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판은 건강한 대안을 가진 비판이어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어서는 그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3.1교회가 한 시대 앞에 민족교회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비판을 하되 건강한 비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준비하는 비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갖는 가치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책했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없이 넓은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길고 긴 기다림이에요.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좀 몸통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자, 앞을 보세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조건 없이 뭐에 눈꺼풀이 씌었다 해도 그게 다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평소에 인물 되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긴 별것도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자매 인물을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인물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모든 친구들을 경악케 하는 인물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 있다가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방에서는 친구들이 왔으니까 이제 음식이 준비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친구들이 그 평소에 인물 되게 따지기 좋아했던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조용히. 낮은 소리로. 야, 너 평소에 그렇게 인물, 이쁜 거 되게 좋아하더니, 야, 솔직히 지금 네 마누라는 아니잖아. 그 얘기가 나누어지는 사이에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상을 차려놓고 뒤를 돌아서 나가는데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저 뒷모습을 봐. 죽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인물 안 보고 조건 안 보고 해도 다 헛소리입니다. 어디 하나 뭐가 쉬운 게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옆모습이든. 응?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 역사를 털어서 우리를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랑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너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0.00001%라도 우리에게 조건을 들이댔다면 여기 구원받을 인생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냥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뭐 저는 오래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봤으니까 오래된 영화죠. 근데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이란. 기억납니까? 이건 정말 좋은 영화예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중국 여배우 장쯔인가요? 아, 장백니? 아, 장백지. 예. 어쨌든 장 씨가 하나 나와요. 장 씨가. 근데 저는 그 파이란 영화 대사 속에 최민식 씨가 거기서 이제 삼류 깡패로 나옵니다. 그 대사 속에 잊을 수 없는 대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그 여자는 날 사랑이라 불렀다. 뭐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예,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불구하고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늘 그런데 어떤 그 유혹의 함정에 걸려 있는가 하면 보란 듯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나오세요. 담배 끊어야 돼. 아우, 피면서 나오세요. 괜찮아요. 네. 그냥 예배 시간에만 피지 마시고. 네. 괜찮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건 멀어집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구원의 조건이냐? 막 서슬퍼렇게 들이대죠? 그러니까 점점 남자들이 교회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 주일날만 요 앞주문에 있는 걸 옆주문에다 꼭 꼽으세요, 그냥. 인사할 때 이게 다 보여요, 또. 인사할 때. 제가 한 번은 역삼동의 큰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지도가 아니고 고등부 교육자가 비어서 고등부 학생들 설교만 한 1년 해준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가서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길거리에서 한 녀석이 걸렸는데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 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연기가. 얘가 이제 어쩔 줄 모르죠. 버리지도 못하고 담배는 지금 손 안에서 타고 있고. 야, 그거 저기 호주머니에 불난다. 빨리 그거 끄고 인사해라, 이 녀석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로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담배 얘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담배가 우리 몸에 좋았다면 하나님이 콧구멍을 위로 뚫어놨지. 네? 어떻게 아래로 뚫어놨겠어요? 굴뚝하라고 위로 뚫어놨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렸잖아요. 그리고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관리 잘 해야죠. 그래서 담배를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커피 안 마셔요. 그 다 죄인들이죠, 뭐 그러면. 나는 뭐 하루에 10잔 가까이를 마시는데 브라질 갔다가 나는 거의 이단이 되죠. 그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로 자꾸 남자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교회 안에 하시면 피지 말라 그래, 교회 안에서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정말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담배 생각이 안 납니다. 단숨에 끊어버려요, 단숨에. 네? 그런 걸로 시비하기 없기.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자, 오늘 이 11장 전체 마쳐야 되는데,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한 군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열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저하고 교독을 정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절서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하나님의 나이 아마 유업을 받을지.
아멘. 자, 이 본문은 왜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여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는가를 목적지 수술한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에 늘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300용사라는 영화 봤죠? 거의 그 근육질의 사나이들이 그게 다 스파르타 병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는 아들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 하면 내 몸에서 난 아들들이라도 노예들 중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노예를 뽑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아들 이전의 종이에요. 아들 취급 안 합니다. 똑같이 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이 아들로 인정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식으로 아들이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잘 보세요. 4장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안고 걸르고 길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경영을 물려주시려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 말이 유업을 받을 자로 여러분들을 기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생 안 시키면 절대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그 경영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몫 떼주고 그거 가지고 평생 다른 짓 하지 말고 까먹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살라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아버지의 경영을 이을 자는 안 돼요. 적어도 아버지의 경영을 이을 자로 키우려면 혹독하게 과수원을 물려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걸음치고 땅의 성분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에 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일꾼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곱게 자란 아들이 떼약볕에 걸음주고 소치고 똥치고 그러면서 그 땀을 통해서 과수원의 생리를 배워요. 그거 모르면 과수원을 장차 경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후에는 아들을 삼으셔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삼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길고 긴 기다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행복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성숙을 확인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해석자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한 데 초점을 맞춰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초점이 탕자가 돌아온 데 초점이 있질 않아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매일 문 밖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놈은 동네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 공동체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 마땅한 아들이에요. 이게 신명기 율법이었어요. 말하자면 율법으로 치자면 죽어 마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골이 되어서 완전히 변해버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그 아들놈을 문 밖에 있다가 한 걸음이 뛰어가죠. 달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물론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의 깊은 용서의 마음이 깔려있는데 혹이라도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법대로 처형될까 걱정이 돼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 안 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우린 끝없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요나처럼 그으려고 하지 하나님 편 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세요. 믿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늘 든든해요. 제 꼬라지를 기초해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겪었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치자면 좌절투성이에요.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뭐 하나 갖춘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맨날 앞에서 잘난 체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속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고 살아야 돼요. 다 알고 살면 정말 서로에게 넌들이 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속고 살아야 돼요. 속는 게 은혜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까 모르겠어요. 까발긴다고요? 그러면 다 죽어요. 관계 다 깨지고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고 가요, 자꾸. 덮고 가요. 그게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의 주인공.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받은 자 같이 되었으며 그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대인들이 우리 어머니들 애 키우던 모습하고 똑같은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마당에서 이제 펌프가나 우물가에서 빨래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어린애가 이 걸리작거리잖아요. 그 애를 마루에 두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밑에서 쿵 치고 또 떨어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기둥 같은 데다가 기저귀끈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그 끝에다 묶어놔요. 허리에다가. 그런 풍경 옛날에 보셨죠? 그러면 지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줄 길이 밖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 같은 걸 편안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묶어요. 그리고 엄마 허리에다가 나머지 끝을 묶습니다. 그게 사람줄, 사랑줄이에요. 그럼 아이는 멀리 도망가 봐야 그 줄이 늘어나는 한계까지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갈수록 그게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요. 네. 갈수록 빨라요. 이게 사람줄, 사랑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하면 누굴 기억합니까? 우리나라 여의도가 광장일 때 엑스폴로 74 빌리그리함 기억하시죠? 뭐 그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덜어 있지만 어쨌든 빌리그리함 대단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고 그의 평생에 한국의 부흥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는 100만 명이 한 광장에 모인 광경을 평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거기 갔잖아요. 제가 삼성교 살 때인데 새벽에 삼성교에서 뛰어가지고 마라톤으로 여의도 광장에 갔어요. 뭘 오해요? 진짜라니까요. 네, 갔어요. 근데 인파가 벌써 이 다리 건너기 전서부터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해요. 해서 겨우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영등포 저기 서울교 있는 데까지 사람이 방송으로 찾다 했는데 그 모인 인파를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 뒤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칸막이 쳐 있는데 그냥 행사 진행 요원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야, 광장을 꽉 메웠을 뿐만 아니라 영등포 그 다리까지 인파가 꽉 찼는데 진짜 100만 되겠더라고요. 100만. 그 인파를 봤어요. 그 빌리 그리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통역을 했죠. 원래는 한경직 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김 목사님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통역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부흥사요 전도자에게 깊은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세상의 망나니예요. 히피족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의 폭주족입니다. 오토바이 알죠? 우리 교회 그 어느 목사님도 이 오토바이 족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유를 못 얻고 있어요. 은퇴하면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프랭클린이 폭주족의 알코올 중독자의 히피족의 마약까지 해놓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러고 망나니 짓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호텔방에 그날도 술에 쩌들어서 지쳐서 들어갔어요. 근데 외국 호텔을 우리나라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호텔인지 들어가면은 기도원 협회에서 비치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구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술 취한 채로 뭐 책이 하나 있으니까 책을 또 아버지가 목회자고 하니까는 책을 펄러덕거리면서 들추다가 어느 구절에 눈이 딱 꽂혔는가 하면 로마서 8장에 눈이 딱 꽂혔어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프랭클린 그레함 눈에 박혔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한 비수가 되어서 술과 마약에 쩌들었던 자기의 영혼을 그때부터 해집기 시작하는데 영혼이 너무 아파서 호텔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힘이에요. 강력한 말씀이. 그는 늘 죄의식에 살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짓하고도 내가 목사의 아들로 말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닐까? 날 용서하실까? 그러면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눈에 꽂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날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하시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어서 아주 신실하게 지금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기다렸겠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다림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엔드레스. 엔드레스를 러브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리밋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표현 앞에는 우리가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훈련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시험은 쳐가지고 수준 미달되면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넌 불합격.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될 때까지. 겁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될 때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더 오래 살까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까요? 이게 비유가 안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몸값이 본전 생각나서라도 절대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중도 포기하는 법 없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본전이 얼만데?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너 지금 안 돌아오지? 포기 안 해. 기다릴 거야. 미치는 거죠, 그러면. 제발 날 좀 놔두세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들 그냥 놔두세요. 아주 개판을 치도록 놔두세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개판 칠 기운도 다 떨어질 때 인간은 기본적인 자의식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몸상하지 말고 마음상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긴긴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 앞에 늘 설득당하고 항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마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시간 다 같이 한번 서서 헤어지기 전 우리 선교지로 나가기 전 기도합시다. 주님, 선교적 제자의 삶으로 이제 증인되어 출발합니다. 나를 향해서 길고 긴 기다림으로 기다리셨던 아버지, 이제 다시 그 품으로 내 걸음, 내 영혼, 내 생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의지조차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시간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비틀거리던 걸음이 귀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 후 선교 기도 위에 또 제주 동해, 캄보디아, 대만, 일본 온 땅을 향해서 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신 약속처럼 성령의 권능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저 일상의 선교지로 출발하는 모든 우리 3일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